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R을 소탕하기 위해 250명의 특수군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독일에서 향한 연설에서 미군은 지상전을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몇 달간 ISIL을 상대로 이룬 성과를 유지하는데 추가 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홀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며 이는 유럽이 미국과 안보 부담을 나눠 가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강력한 유럽 연대는 세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상들과 만나 ISR 격퇴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압박 언급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제재 이외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각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핵 문제 관련된 미중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독일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며 아직까지는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이 이라크 내 미 해병대 기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지난주 4일간의 이라크 방문 일정을 마치면서 수니파 무장조직 ISR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에서 남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미군 화력 기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최근 이슬람 반군단체로부터 로켓 공격을 받아 해병대 원정부대 소속이던 루이스 카딘 병장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곳입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이날 기지에서 90분간 200여 명의 미 해병대원들을 만났습니다. 미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IS를 겨냥한 군사력 증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25일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두 대를 전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 소속 F-22 전투기 두 대가 이날 영국의 미 공군기지를 출발해 루마니아 흑해 연안에 있는 코갈리니슈스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F-22 전투기를 조종한 다니엘 레오스키 편대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 전역에 전투기를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F-22는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로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 영국에 12대의 F-22기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최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지모토 씨는 25일 귀국길에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지모토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후지모토 씨는 지난 2001년 북한을 떠난 뒤 11년 만인 2012년 평양을 다시 방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1980년대 후반 13년간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일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시대 이후에 대비한 경제개혁 정책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이날 국가의 장기 경제정책을 밝히면서 국영 석유회사인 아랑코의 지분을 5%가량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랑코의 지분 매각 대금은 2조 달러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 자금을 기반으로 2조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조성해 주민 복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전제로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 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일 경우 대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North Korea shows seriousness i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자제하고 핵실험 유예를 선언해야 한다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라신 제르보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전제로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 측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일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앞서 AP통신과 23일 뉴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그런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핵실험을 결심할 때까지 단순히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면 긴장 완화, 영내 미 동맹의 보호를 위해 북한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일관적으로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f North Korea shows seriousness in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then we will be prepared to enter into serious conversations with them.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그런 진정성은 연이은 도발 행태에 이어 발표하는 언론 보도에 기반해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은 그보다 더 나은 방식을 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나은 태도를 보일 때까지 미국은 계속 미국인들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 등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23일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분석과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clear i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engage in continuous provocative behavior. That they have been.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거듭 실패하면서도 그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김정은 정권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 외무상의 발언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전열을 흩뜨려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인한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앞으로의 대북 제재 논의를 흐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인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 연습이라는 것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점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와 이런 연례적인 방어적인 이런 행위를 훈련을 맞바꾸자고 하는 이런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이런 주장을 멈추고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 외무상은 뉴욕 방문 중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리 외무상의 발언을 북한과의 대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한국 내 대북 대화파 등을 겨냥한 일종의 선전전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일종의 선전전이겠죠. 그 제안을 할 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안한 게 아니라 기자 불러다 놓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선전전이라고 간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박사는 북한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고 오히려 핵 능력 강화를 위한 젠걸음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런 강경한 태도가 당장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대북 대화론 또는 출구론에 대해 지금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또 제재 자체가 목적도 아니지만 출구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평화를 얻을 수 있어야 출구를 열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요즘 북한은 과거의 북한과 많이 다르다며 핵 문제의 경우 김정일 시대까진 벼랑 끝 전술이라는 평가를 많이 했지만 지금의 북한은 벼랑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을 우선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과거와는 다른 행동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홍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 북한이 굉장히 강경하고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대화를 끄집어내는 경우에 대북 제재의 전열이 흐트러지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궁극적으로 북한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대화를 하자면은 북한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홍 장관은 또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의 7차 당대회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 정권으로선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시대를 열려는 생각인 것 같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당대회를 개최한다면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두 나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VOA에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일축하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미한 동맹의 전투 준비태세와 유연성, 전투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이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이사국들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신속하게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안보리 성명 채택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했으며 4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이 필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24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성명에서 지난 23일 북한의 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와 지난달 채택된 2270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였다고 해도 이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을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지역의 긴장감을 높인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들도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정권의 노골적인 무시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영내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필립 하몬드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번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북한이 국제안보와 영내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몬드 장관은 또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국제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영국은 유엔과 유럽연합을 통한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스테판 에디온 외교장관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그 같은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가 국제사회와 영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단결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럽연합이 추가적인 제재를 북한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임을 앞둔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환송의장 행사에서 미한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며칠만 보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하고 미한 동맹은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시도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25일 서울 합동참모본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환송 의장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매 순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태세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최고 우선순위는 영어로 Fight Tonight, 오늘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특히 한미동맹의 적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동맹의 전략적 환경도 바뀌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전력이 지금까지 함께 발전시켜온 작전계획과 훈련 성과는 미한 동맹이 진정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조만간 미한 연합사령관 지위를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에게 물려주고 나토군 사령관으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열린 환송 의장 행사에서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한국군 장병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 것보다 자신에게 더 큰 영광은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함께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라고 두 나라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은 스카파로티 사령관이 위기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동반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믿음과 신뢰를 심어준 지휘관이었다고 치하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지난 2013년 10월 미한 연합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2년 6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을 포함한 주요 도발 국면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주한미군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이를 공론화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월에는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주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군이 도입하는 3,000톤급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 발사관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 도발 억지 차원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오는 2025년 전력화될 3,000톤급 장보고 3 배치 2급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 발사관 10개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직 발사관 장비와 관련한 입찰 제안서 평가를 이번 주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안서 평가가 수직 발사대만을 위한 업체 선정이 아닌 전체적인 탐색 사업 개발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의 계획대로 3,000톤급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 10개가 장착되면 최소 10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전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발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척이 건조되는 3,000톤급 장보고 3 배치 1급 잠수함엔 수직 발사관 6개씩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성걸 박사는 원래 3,000톤급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이 설치되지만 이런 무장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에 대한 방어수단은 될 수 있다. 넓게 봐서 3,000톤급 잠수함으로 SLBM을 잡는, 잠수함을 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원래 그 3,000톤급 우리가 잠수함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북한의 SLBM 밑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역시 북한 SLBM의 맞대응 차원으로 한국군의 3,000톤급 잠수함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적 차원인 반면 한국군은 전술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쪽이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가진 미사일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은 되겠지만 저쪽 잠수함을 우리 잠수함이 막을 수 있냐는 문제로 놓고 보면 아니거든요. 이 애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도 우리 똑같은 무기를 갖겠다는 개념이지 이 잠수함을 우리가 잡는 헌터킬러 잠수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탄도탄을 발사하는 잠수함이냐 헌터킬러라고 해서 잠수함이 잠수함을 잡는 잠수함잡이 잠수함이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대응 능력, 보복 능력이죠.
한국군 관계자는 3,000톤급 잠수함은 이미 개발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별도의 SLBM은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1,800톤급 214급 잠수함엔 사거리 1,000km의 해성3 잠재지 순항미사일이 탑재돼 있습니다. 한편 한국군 당국은 한국 내에서 북한 SLBM 대응을 위해 핵 잠수함 건조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 개발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다만 핵잠수함 건조론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오후 동해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SLBM 한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자제하고 핵실험 유예를 선언해야 한다고 국제 비핵화기구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의 라신 제르보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전화통화로 이뤄진 제르보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라신 제르보 사무총장님,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즉 CTBT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요. 먼저 이 CTBT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네,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말 그대로 지구상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조약입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바로 이 조약을 발효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 조약은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이 됐는데 현재 183개국이 서명을 했지만 북한 등 8개국이 아직 비준이나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이 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CTBT 서명 개시 20주년을 맞아서 오는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강력회의를 열 예정인데 북한에 초대장을 보냈다지요?
North Korea being a country which ratification is necessary, I think it's only fair.
북한뿐 아니라 이미 CTBT에 서명한 나라들과 서명하지 않는 나라들의 모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CTBT 조약은 원자로를 갖고 있는 44개국이 모두 서명 비준해야 발효가 되는데 아직 8개국이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 8개국은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CTBT 강력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We're still optimistic. Okay, that's what we can say. And then we're counting on.
북한이 CTBT 강력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가해서 자신들의 우려 사안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를 계기로 관계국들과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육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o conduct nuclear tests in this 21st century.
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말로 하는 위협이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이미 네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이런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fficult to judge any head of state from a sovereign country in his way of doing.
네, 한 주권 국가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외교적 행태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지키고 핵실험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서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수뇌부는 자신들이 이미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을 확보한 핵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다고 보시는지요?
By stopping them from doing further testing, we reduce the capability of having them build.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중단하고 보다 강력하고 정교한 핵무기 개발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현 단계에서 핵 개발을 중단한다면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자유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까?
The 21st century is, I think, is assumed to be too civilized for anyone.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핵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를 군사적 억제력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인류가 나아갈 길은 아닙니다.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북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I mean the greatest expert in the on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만났던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견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해커 박사를 만났는데요. 그는 북한을 8번이나 다녀온 북한 핵 전문가입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제재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 문제를 풀려면 평양의 수뇌부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First, the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to stop any further testing from North Korea.
첫째로 북한 수뇌부가 할 일은 핵실험 모라토리엄, 즉 핵실험 유예 선언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으로 복귀해서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한 수뇌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해주시죠.
My message to President Kim Jong-un is for him to consider.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핵실험을 자제하고 오는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강요 회의에 참석해서 이를 계기로 6자회담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할 용의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라신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13회 북한 자유주간이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본격적인 행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북한 사회의 완전한 자유와 평화 통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날까지 모두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 20여 개 단체가 참가하는 올해 행사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붕괴 이후를 위한 탈북자 역할 그리고 책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돼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다가 지난 2010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머물던 베네수엘라 시인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의 실상을 언급해 7년간 강제 구금됐던 사연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언론이 최근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이 소식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행되는 디아리오 라 보즈 신문이 지난 11일 북한에 수감됐던 베네수엘라 유명 시인의 사연을 길게 소개했습니다. 열혈 공산주의자였던 알리 라메다 씨는 1965년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방북해 김일성 주석의 강연 내용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기사가 딸린 차량까지 받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메다 씨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주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등 북한이 자신이 생각했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편지를 몰래 검열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채 북한 내무성의 좁은 방에 갇혀 1년 동안 길고도 혹독한 신문을 받은 라메다 씨는 2개월의 가택연금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그에게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지령을 받고 침투한 비밀 공작원이라는 혐의로 노동교화형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라메다 씨는 1974년 9월 석방될 때까지 7년간 사리원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수감 중 하루 12시간씩 차량 부품 조립 작업에 투입됐고 국과 밥을 조금씩밖에 주지 않아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책은 물론 연필과 종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치지 않기 위해 매일 시를 지어 암송했고 나중에 석방돼 베네수엘라로 돌아간 뒤 이때 지은 시 100편을 엮어 슬픔에 젖은 여행객이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라메다 씨는 1995년 11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디아리오 라 보즈 신문은 라메다 씨가 숨졌지만 권력자와 다른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사실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데 익숙하지만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불평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며 라메다 씨가 최고 지도자와 다른 생각을 하다 처벌을 받는 비정상적인 일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컴퓨터 해킹을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공격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중요기반시설 기술연구소 ICIT가 최근 세계 각국의 해커 조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사이버 보안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정찰총국사나 121국을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 소개했습니다. 121국은 정찰총국의 6개국 가운데 하나로 사이버 정보작전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21국이 1998년에 창설됐고 북한군 내에서 가장 능력 있는 1,800여 명의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요원들은 기밀 자동화대학에서 직접 선발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이버전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121국이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을 빈번히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3월 121국의 해킹 공격으로 은행과 방송사와 관련 있는 3만 개 컴퓨터 서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당시 해커들은 자신들이 후이즈 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4년 11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희화화한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평화의 수호자라고 주장한 해커들이 영화 제작사인 소니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약 100테라바이트의 자료를 훔쳤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오바마 행정부,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소니사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후이즈팀과 평화의 수호자의 공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공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앞서 알려지지 않았던 해커 단체 이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두 공격 모두 온라인 신원 도용의 한 방법인 피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근한 후 이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자료를 훔치고 감염된 컴퓨터 시스템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의 다이빙궈 전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우정을 나눈 친구로 생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관영 신화망의 자매지 국제선구도보가 21일 다이빙궈 전 중국 국무위원의 회고록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다이빙궈 전 국무위원은 후진타오 주석 체제에서 외교정책을 보좌하면서 중국 정부 특사로 북핵 협상에 관여했으며 최근 전략대화 다이빙궈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국제선구도보는 다이빙궈 회고록에서 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관련된 일화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이빙궈 전 국무위원은 김정일 위원장을 10번 정도 만나면서 우정을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2003년 방북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을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맞아줬다고 전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이 방문에서 다이빙궈는 그해 초 1차로 열린 미중북 3자 회담을 재개하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회담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미국과 관련 당사국들을 설득해 그해 6자 회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다이빙궈 전 국무위원은 회고했습니다. 회고록에는 또 시간이 흘러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해졌을 당시 일화가 나옵니다. 2009년 들어 북핵 문제가 급박해지자 그해 9월 16일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방북해 백화관 초대서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2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을 북핵 문제의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6자 회담보다는 미중북 3자 회담이나 한국을 포함한 4자 회담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6자 회담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이빙궈 특사는 6자 회담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6자 회담이 좌초되면 북한에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미국의 태도를 보고 6자 회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시 미북 양자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회고록은 밝혔습니다. 다이빙궈 전 국무위원은 또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으로 남북 관계가 험악해졌을 때 다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라고 권유했고 김 위원장도 당시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다이빙궈 특사에게 한반도에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을 찾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회고록은 전했습니다. 다이빙궈 전 국무위원은 2011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러시아 방문 뒤 귀국길에 중국에 들른 김 위원장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4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김 위원장이 급서했다는 소식을 미얀마 방문 중에 들었다며 처음에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빙궈 전 국무위원은 회고록에서 김 위원장의 죽음을 맞아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김 위원장과 쌓은 우정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창단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합창단 연습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요부터 가곡까지 다양한 곡들을 소화합니다.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의 노래인데요. 물망초 합창단은 지난해 3월 창단해 이제 1년을 갓 넘긴 합창단입니다. 물망초 합창단을 이끄는 이선주 지휘자는 통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의 기사를 접하고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이 합창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미국 가서 94년에 귀국해서 유학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휘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봉사 지휘는 많이 했죠. 저희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사후퇴 때 함경도에서 흥남부대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고 늘 제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친정아빠 돌아가셨지만 늘 그러셨어요. 내가 음악을 하면 앞으로 때가 되면 탈북자들이나 북한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을 위해서 네가 봉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울망초의 그 박선영 이사장님께서 일간지에 크게 기사가 난 게 있었어요. 뭐 역사의 조난자들을 돕는 뭐 작은 산타 그런 기사를 제가 보고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 물망초를 위해서 기여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금 합창단은 또 제 전공이고 그래서 그러면 기꺼이 기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찾아가서 하게 된 거고 처음에는 합창단이 아니었어요. 열린 학교의 합창 동아리처럼 그러니까 좀 음악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것이 잘 되니까 합창단으로 독립을 한 거죠.
처음 만들어진 지난해만 해도 화음을 만들 수도 없을 만큼 적은 수의 지원자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벌써 31명이 모여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공연에서는 합창 단복도 없이 무대에 섰는데요. 지금은 매 공연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멋진 치마를 갖춰 입은 단원들에 맞게 이선주 지휘자는 늘 남성용 예복인 턱시도를 입고 지휘봉을 잡습니다.
당연히 턱시도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레스를 입으니까 예를 갖추는 거죠. 대부분이 소프라노하고 한 두 마디 정도만 엘토 집어넣고 그렇게 해도 틀렸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식으로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엘토 여성 합창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거죠.
물망초 합창단은 46살의 막내부터 75살의 큰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단원 3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지요. 정말 우리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고향의 노래도 하고 또 남한의 노래도 가요도 또 부르게 되고 또 우리를 배워주는 그 지휘자 선생님이랑 반주자 선생님이 너무나도 그 심도 있게 잘 배워줘서요. 우리 수준이 1년 동안 정말 높아졌어요.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합창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됐어요. 1년간 우리들이 그 노력한 걸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맺어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다니면서 우리가 물망초 합창단이 그 위용을 펼칠 겁니다. 아 공연 중에 우리들 기억나는 거는 많은데요. 특히 우리가 가요를 그 성악가들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악가 수준에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자신도 놀랄 정도로 모두 다 그런 높은 수준에 올라갔어요.
저는 메조 소프라노 안산에서 했나 그 평통 그 공연할 때 우리 많이 박수 갈채를 받았어요. 너무도 뿌듯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탈북 여성들이 그 모든 그 자부심과 열성을 더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이도 하는 일도 제각각이지만 고향을 두고 온 아픔을 가진 공통점으로 모인 합창 단원들. 모여서 연습하면서 정도 많이 쌓였습니다.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특히 우리 북한 노래도 하며 또 한국 노래도 하며 함께 하니까 더욱 좋고요. 또 우리 이 한국 분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돼서 감사해요.
아직 생긴 지 1년 남짓된 합창단인 만큼 해외 공연이나 큰 무대에 서본 적은 없지만 물망초 합창단의 노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작은 공연장부터 교도소에서의 공연까지 하루하루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이선주 지휘자입니다.
거제도 갈 예정이고 광양, 지리산, 하여튼 우리 전국 다 갔다 올까? 제주도하고 울릉도 빼고 다 간 것 같아요. 큰 무대보다 조그만 어떻게 보면은 산천 같은 데는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 조그만 강당에서 그러니까 해설과 영상 있는 음악 감상회 같은 거에서 클래식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교도소 특히 소년원 지난번에는 춘천에 저희가 다녀왔어요. 거기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생각하는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는 범죄한 여러분들보다 세상의 문화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와 함께 강의와 함께 클래식 그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하고
울망초 합창단은 탈북민들의 탈북 과정에서 혹은 정착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양 최저 12도, 최고 27도, 남포 최저 11도에서 최고 26도, 신의주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4도, 강계 최저 10도, 최고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주 최저 15도, 최고 26도, 개성 최저 13도, 최고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 내내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9도, 최고 18도, 해산 최저 6도, 최고 20도, 풍산 최저 4도, 최고 16도, 원산은 최저 9도, 최고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7도, 최고 9도, 선봉 최저 6도, 최고 11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R을 소탕하기 위해 250명의 특수군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독일에서 향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홀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며 이는 유럽이 미국과 안보 부담을 나눠질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강력한 유럽연대는 세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상들과 만나 ISR 격퇴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압박 언급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질문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제재 이외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각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아직까지는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이 지난 20일 이라크 내 미 해병대 기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지난주 사흘간의 이라크 방문 일정을 마치면서 수니파 무장조직 ISR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에서 남동쪽에 있는 미군 화력지원 기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최근 이슬람 반군단체로부터 로켓 공격을 받아 해병대 루이스 카딘 병장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곳입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이날 기지에서 90분간 200여 명의 미 해병 대원들과 만났습니다. 미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ISR을 겨냥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25일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기 두 대를 전대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 소속 F-22 전투기 두 대가 이날 영국 공군기지를 출발해 루마니아 흑해 연안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F-22 전투기를 조종한 다니엘 레오스키 편대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 전역에 전투기를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F-22는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로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영국에 12대의 F-22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최근 평양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후지모토 씨는 25일 귀국길에 중국 베이징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지모토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후지모토 씨는 지난 2001년 북한을 떠난 지 11년 만인 2012년 평양을 다시 방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13년간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일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시대 이후에 대비한 경제개혁 정책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이날 국가의 장기 경제정책을 밝히면서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지분을 5%가량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람코의 지분 매각 대금은 2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 자금을 기반으로 2조 달러가량의 국부 펀드를 조성해 주민 복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우디 비전 2030으로 명명된 경제정책은 사우디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